News Focu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북한이 30일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습니다. 북한이 27일 밤 군사 정찰위성을 발사했지만 실패했습니다. 서울에서 열린 한일중정상회의가 공동선언문을 채택하고 폐막됐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저는 노시창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부터 살펴보죠. 북한이 30일 단거리 탄도 미사일 10여 발을 발사했는데 이렇게 10여 발을 한꺼번에 쏘는 일은 드문 일인데요. 그 배경을 어떻게 봐야 할지 윤 기자가 먼저 좀 말씀해 주시죠.
예, 북한이 이번 발사에 대해서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통해서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대한 한국군의 무력 시위를 겨냥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조선중앙통신 보도를 보면 이번 발사는 대한민국 깡패 정권과 괴뢰 군대를 정조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 국가의 당당한 주권적 권리 행사에 위험천만한 무력 시위를 한 데 대한 대응이라,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얘기하는 것은 한국군이 그 북한의 군사 정찰 위성 발사에 맞서서 이 전투기들을 동원해서 비행 및 타격 훈련을 벌인 것을 말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발언도 북한 관영 매체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위력 시위 사격은 우리의 적수들로 하여금 우리를 건드리면 어떤 결과에 직면하게 되는가를 똑똑히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보면은 지금 상황은 이 남북 간의 이른바 강대강 대립 그리고 대치 수준이 갈수록 고조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렇게 전문가들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합참은 북한 미사일이 350km를 비행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번에 쏜 미사일이 어떤 미사일인가요? 최 기자가 좀 말씀해 주시죠.
네, 북한이 이번에 쏜 것은 그 초대형 방사포입니다. 한국군은 당초에는 그 단거리 탄도미사일 10여 발을 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 다음날 그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관련 보도와 사진을 공개했는데요. 이를 보면 북한이 쏜 것은 구경 600mm의 그 초대형 방사포고요. 또 한국군은 그 10여 발을 쐈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공개된 사진을 보면 이동식 발사대 18개를 늘어놓고 각각 한 발씩 쐈습니다. 그러니까 10여 발이 아니라 정확히 말씀드리면 18발을 쏜 것으로 보이고요. 다시 정리하면 북한이 그 30일 오전 6시 14분께 평양 인근 그 순안 일대에서 초대형 방사포 18발을 쏜 겁니다. 그리고 이 포탄은 365km 정도를 비행해서 동해에 떨어졌는데요. 이 초대형 방사포는 그 미국 관국에서는 KN-25라고 코드명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것에 대해서 초대형 방사포다, 그러니까 일종의 대포다, 이런 뜻을 갖고 이제 부르고 있는데 한국과 미국에서는 이것을 그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그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 이번에 그 북한 보도를 보면 북한의 그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현장에 나와서 발사를 지도했는데 북한의 그 방영된 그 보도 이런 것을 자세히 보면 김정은 위원장의 그 딸이죠. 김주애가 네. TV 현장에 놓여 있는 TV 그 모니터 화면에 살짝 그 비추고 지나가는 모습이 아주 살짝 보입니다. 그러니까 네. 실제 발사 현장에는 김정은 위원장 그리고 딸 그리고 김주애가 아마 나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공개된 사진 또 그 언론 보도에는 김주애의 사진 또 이름 이런 것이 전혀 언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아마 그 나름대로 그 추정을 해보면 북한 당국이 아마 이 같은 그 발사 소식을 전하면서 관심의 초점을 김주애가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에게 아마 맞추기 위해서 현장에는 그 딸이 나왔지만 공개하지 않은 게 아니냐 이런 관측이 일고 있습니다.
네.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이번 발사가 미사일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러시아 수출을 염두에 뒀을 수 있다고 밝혔는데요. 여기서 한국 합참의 이성준 공보실장의 말 잠깐 들어보죠.
러시아 수출 목적이 뭐 의도가 있다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기술 고도화뿐만 아니라 그런 과시용 또 판매용 이런 것일 수도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군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러시아에 대한 수출을 염두에 뒀다. 이렇게 보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 그 이성준 공보실장의 발언에 따르면 이게 북한의 이번 발사가 알선 방향이라서 러시아 수출 목적도 있다고 보인다. 판매용이라고도 보인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알선 방향이라는 게 이제 알섬이라는 게 김책시, 북한 함경북도 김책시 앞바다에 그 위치에 있는 알섬인데요. 이거는 북한의 방사포, 그리고 지대지 미사일 그 시험장이기도 합니다. 이번 그 방사포가 초대형 방사포인데, 한 자리에 10대대 그 말하자면 발사대를 세워놓고 한 가지 종류의 방사포를 18발을 쏜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네.
방향도 이제 일본을 위협한다거나 한국을 위협하는 쪽이 아니라 북쪽으로, 그러니까 북동쪽이죠? 그 알선 방향으로 쏜 것을 보면 이것이 이제 뭔가 그 방사탄의 성능을 그 외부에 과시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고 하면 북한이 지금 이제 포탄이나 탄약, 방사포, 미사일 등을 수출하는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 이제 러시아인데, 바로 이런 점에서 러시아에 대한 판매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 이런 관측을 하는 것이죠. 물론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북한은 이제 대외적으로, 공식적으로는 이것이 한국군의 무력 시위에 대한 대응이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북한이 러시아와 무기 거래를 하면서 러시아를 이제 굉장히 중요한 시장으로 꼽으면서 이 판매할 수 있는 유용한 무기들 개발과 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일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죠.
자, 이번에는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했지만 실패했다는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북한이 27일 오후 10시 44분께 평안북도 동창리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정찰위성을 발사했는데 공중 폭발했습니다. 실패 원인이 그 후로 더 자세히 나온 게 있나요?
여기에 대해서는 북한이 이제 공식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도 아예 이 실패 사실을 공개를 하면서 그 이유까지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김 위원장의 연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단 추진체 엔진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서 자폭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관영 매체 보도에서는 신형 로켓 1단 추진체가 비행 중에 공중에서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그 이유는 새로 개발한 액체 산소와 석유 발동기의 동작 믿음성 문제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엔진을 개발해서 적용했는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런 얘기고요. 마찬가지로 한국 군 당국도 같은 이유로 그 실패 원인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단 추진체가 폭발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엔진 연소 계통의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원래 북한은 지난해 11월 자체 개발한 백두산 엔진으로 정찰 위성을 쏘아 올렸는데 그 사이에 새로운 엔진을 만들었을까요? 아니면 러시아가 혹 새로운 엔진을 제공을 했을까요?
네, 그것은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아마 새로운 엔진을 제공한 것 같다, 이렇게들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한두 가지 정도를 비교해 보면 알수 있는데요.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북한은 지난해 11월에 두번 실패하다가 세 번째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월에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했는데, 그때와 지금 올 5월 실패한 것을 비교해 보면 달라진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해 11월에는 그 북한이 그 자체 개발했다고 주장하는 백두산 엔진을 썼고요. 북한은 발동기라고 부르는데요.
예.
백두산 발동기를 썼고요. 추진 연료로는 하이드라진이라는 연료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엔진과 연료를 다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 로켓에 신형 엔진을 달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하나도 연료도 바꿔서 액체 산소와 석유, 등유 이런 것을 썼다고 이제 북한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이번에 새로운 엔진과 또 연료를 다 바꾼 다음에 발사를 했는데 이것이 공중 폭발해서 이제 실패한 것인데요. 이 같은 그 배경 뒤에는 러시아가 있다. 러시아가 아마 엔진과 추진체 연료 등을 제공한 것 같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해 11월을 하고 비교해 보면은 그동안에 시간이 6개월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북한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6개월 안에 새로운 로켓 엔진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엔진을 써서 발사를 했다고 보면 아마 러시아가 그 사이에 새로운 엔진 그리고 연료를 아마 제공을 하고 북한의 과학자들이 아마 평양에 상당히 오랫동안 머물면서 엔진 조립도 돕고 또이 같은 그 새로운 연료를 시험하는 이런 그 보도를 계속 보도가 나왔고요. 또 이것을 계속 하다가 요번에 이제 발사를 했는데 이것이 실패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고요. 이런 이유로 그 북한이 앞으로 그 로켓, 인공위성을 지난번에 올해 그세번 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이것이 상당한 좀그 딜레마에 처해 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북한은 지금 두 가지 그 선택이 있습니다. 요번에 발사가 그 실패를 했으니까 다시 지난해 11월에 성공했던 백두산 엔진 그리고 옛날 연료 시스템으로 다시 가느냐 아니면은 이번에 실패했지만 그 위험을 무릅쓰고 다시 한번 러시아가 제공한 새로운 엔진과 연료를 하느냐 이런 두 가지 선택 기로가 있는데 북한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리고 이 같은 선택을 하는데 어느 쪽도 다그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좀 망설일 것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8일 정찰위성 실패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더 크게 분발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니까 계속 정찰위성을 쏘겠다는 그런 뜻 아닐까요?
예, 당연히 이제 그렇게 봐야 되겠고요. 북한이 이번에 실패했다고 해서 앞으로는 더 이상 정찰위성을 발사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것은 전혀 언급이 없죠, 당연히. 그리고
예.
앞서도 얘기가 나온 것처럼 북한은 지난해에 한 차례 이 군사정찰위성 발사에 성공한 이후에 올해는 세 차례 추가로 더 발사하겠다고 그렇게 공언한 상태 아닙니까? 더군다나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국방과학원을 방문해서 연설하면서 이번 실패를 인정하고 동시에 우리의 국방과학자, 기술자들에게 있어서 실패는 어디까지나 성공의 전제이지 결코 좌절과 포기의 동기로는 될수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이 얘기는 다시 한번 도전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일부에서는 북한이 이제 우주개발 선진국인 러시아의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서 이런 상황에서 오히려 점점 더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김 위원장의 발언도 그런 자신감을 공개를 드러낸 게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자, 미국 정부는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여기서 매튜 밀러 국무부 대변인의 발언 잠깐 들어보죠.
So we condemn the DPRK's May 27th launch, which incorporated technologies that are virtually identical to those used.
밀러 대변인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와 관련해서 불법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사용된 것과 사실상 동일한 기술을 사용한 북한의 5월 27일 발사를 규탄한다며 이번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모든 나라들이 북한의 불법 대량 살상 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규탄하고 북한이 아직까지 거부하고 있는 진지한 대화에 나서도록 압박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31일 뉴욕에서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또 유엔 안보리 회의가 소집이 됐는데요. 뭐 역시 성과는 뭐 별로 뭐 눈에 띄는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미 동부 시간으로 그 31일 오전에 이제 녹음을 하고 있고요. 회의가 아직 열렸다 이런 그 보도는 지금 없는 상황인데요. 과거의 사례를 보면 아마 그 열려도 별다른 성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들 말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도 잠시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북한의 그 정찰위성 발사는 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기 때문에 한국, 미국이 소집을 요구했고요. 31일 그 열리겠지만 아마 성과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들 말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그 지난해 지난 몇 년간 국제 질서가 크게 바뀌었고 또 지난해 11월 같은 경우는 북한이 그 정찰위성을 쏴서 성공을 했습니다. 당시에도 그 유엔 안보리 회의가 열려서 이 같은 것을 규탄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그 유엔 안보리 회의가 소집됐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아무런 조치를 하다못해 그 의장 성명이나 채택을 못하고 회의가 끝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정찰위성 관련해서 유엔 안보리 회의가 열리긴 하겠지만 성과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번에는 서울에서 열린 한국, 일본, 중국 정상회의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4년 5개월 만에 열린 이번 정상회의에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그리고 리창 중국 총리가 참석해서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고 27일 폐막이 됐는데요. 여기서 공동 기자회견에서 나온 한중일 정상의 발언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먼저 윤석열 대통령 발언 들어봤고요. 다음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발언입니다.
가리니 발사를 경고すれば、国連安保理決議に違反する。
기시다 총리는 만약에 북한이 발사를 감행한다면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강력히 그 중지를 촉구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음 중국의 리창 총리는
相关方保持克制。
관련 측은 자제를 유지하고 사태가 더 악화하고 복잡해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한국, 일본, 중국 정상의 발언을 차례로 들어보셨는데요. 이번 정상회의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를 할 수가 있을까요?
예, 사실 한국, 일본과 중국 이렇게 한일 대 중국으로 이렇게 맞서서 사실 안보 문제에 대해서는 극명한 입장차를 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북한의 그 군사 정찰위성 발사 통보에 대해서 세 정상이 다 각기 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한국, 일본은 같았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았고요. 사실 이뿐만 아니라 한국, 일본과 중국의 입장은 안보와 관련한 한반도 핵심 관심사인 북한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도 극명하게 다른 입장을 이번에 보였습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공동선언문에서도 이 북한 비핵화와 관련해서 아무런 일치된 합의된 내용 없이 각각의 입장만을 담았을 뿐입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처음부터 그 핵심 의제로 비핵화 문제가 아니라 주로 경제 문제를 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경제나 과학, 기술, 또 인적 교류 이런 비안보 문제에 무게가 실려서 그 의제로 다뤄졌던 겁니다. 그러니까 네. 어떻게 보면 지금 한국과 일본이 미국과 동맹관계를 더욱 긴밀해하면서 밀착하고 있고 중국은 러시아, 북한과 굉장히 관계를 공고해 나가는 그런 한반도 주변의 국제 정세 이 상황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 이번에 한국, 일본, 중국의 3국 정상회의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가장 큰 관심사가 역시 북한 비핵화 문제였는데 공동선언은 우리는 영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하였다. 우리는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위한 긍정적인 노력을 지속하기로 한다는 선에서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세 나라가 사실상 비핵화에 대해서 어떤 뭐 입장 같은 것을 좁히지 못한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의 그 한일 중 정상의 그 사례를 보면 정상 회의를 마치고 공동성명을 보면은 비핵화 문제에 대한 언급이 거의 대부분 들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2018년 5월 그리고 2019년 12월 그 한일 중 정상회의가 열렸는데 당시 공동성명을 보면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한다 이런 내용도 있고 그 다음번에는 또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노력한다 이런 표현이 그 성명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각자의 입장을 그냥 그 강조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는 영내 평화와 안정, 한반도 비핵화,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을 각각 재강조하였다. 이 선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네. 세 나라가 한 목소리로 비핵화에 대해서 비핵화를 하자 말자 이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각자 그러니까 중국은 영내 평화와 안정을 강조했고 한국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강조했고 일본은 납치자 문제 해결을 강조하는 각자의 이익, 각자의 그 관심사만 언급하는 선에서 그냥 회의를 끝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에 대해서는 사실 그 비핵화라는 말이 들어있긴 하지만 한국, 일본, 중국이 비핵화에 대해서 공동의 어떤 그 의지 표명 이런 것은 전혀 없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경제 분야에서는 한일 중 3국이 자유무역협정 FTA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좀 어떤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까?
일부에서는 이것이 이제 굉장히 이번 정상회의의 중요한 성과 중 하나다 이렇게 밝히기도 하는데요. 예. 그렇지만 특별히 무게가 실렸다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지 않습니다. 이 한국과 중국의 경우에는 이제 자유무역협정의 2단계 협상을 재개한다는 것이고요. 예. 한국, 일본, 중국 세 나라도 그동안에 중단되고 진행되지 않았던 FTA 협상을 재개키로 한 것인데요. 그렇지만 구체적인 재개 시점이라든지 그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사실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공동선언문에서 이런 원칙에 대해서는 밝히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실제로 진행이 되기까지는 사실 굉장히 그 시간이 걸리지 않겠느냐 이런 그 관측들이 많고요. 그 목표는 분명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의지에 있어서는 이제 상당 부분 각국의 차이가 있는 상황이어서 예. 이것이 이제 좀 지켜봐야 될 사안이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는 것이죠.
예. 큰 그림에서 보면 한국은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서 한중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가 밀착하는 데서 중국을 최대한 떼어놓으려고 한 것 아닌가 뭐 이렇게도 보이는데 그러면 그런 목표가 좀 어느 정도 달성이 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네, 이것은 뭐 좀 그 까다로운 그 질문이긴 한데요. 예. 조금 전에도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한일 중 정상회의에 이제 크게 보면은 두 가지 범주가 있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안보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제 경제 문제 이런 것인데요. 아까도 얘기 나왔습니다만은 북한 비핵화를 포함한 안보 문제에는 거의 합의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안보에는 별 진전이 없었다 이렇게 보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예. 다만 이제 그 안보를 제외한 경제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눈에 번쩍 띄는 이런 건 없지만 그런대로 좀 그 진전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볼 만한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가 나왔던 그 자유무역협정,
예.
자유 FTA 협상을 다시 좀 하자 이런 그 원칙적인 합의도 받고 또 인적교류도 합의를 했고 또 한일 중 정상회의를 정례화하자 지금처럼 4년 만에 다시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뭐 네. 내년이든 후년이든 정기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해보자 이런 얘기도 했고 또 한중 간에는 어떤 그 새로운 게 있었냐면은 외교안보 대화를 그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외무장관 또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한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외교안보 대화도 하고 또 자유무역협정 얘기도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중러 밀착을 어느 정도 그 떼어놓으려 했고 여기에 어느 정도 한국이 성공을 거뒀는지 모르지만 안보 문제는 좀 성과가 없었지만 그 나머지 분야에서는 그런 대로 좀 괜찮은 성과가 있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이제 성과라는 것이 지금 말씀드리기가 곤란한 게 뭐냐면 다 그냥 처음에 이게 시작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이것이 앞으로 어느 정도 목표를 달성할지 이것은 좀 지켜봐야 될 그런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4년 만에 한일 중 정상회의도 일단 복원이 됐고 또 새로운 것이 이제 시작되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건 역시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대목입니다.
최 기자의 설명에 조금 제가 좀 덧붙이고 싶은 것은요.
네네.
사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서 한국이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밀착에서 중국을 최대한 떼어놓으려 했다라기보다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요소는 말하자면 중국과의 관계를 지금 굉장히 악화되어 왔던 것을 개선을 통해서 한국의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줄여보려는 의도가 더 많았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한국 정부는 비핵화라든지 이런 안보 문제는 의제에서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 네. 배경이 뭐냐 하면요. 이 한국에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동맹에 올인하면서 사실 미국과 대립관계에 있는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수밖에 없었고요. 이 때문에 한국의 경제에도 악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 계속 전개돼 왔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은 한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한 교역 상대국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잘 관리해서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최대한 줄여보려는 것이 한국으로서는 이번에 정상회의를 강력히 추진했던 그 배경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예. 입장에서도 물론 이번 정상회의에 나서게 된 그 배경이 있죠. 한국과 예. 일본이 그 동맹국인 미국에 굉장히 밀착하는 데 대해서 어느 정도 말하자면 간극을 벌려놓고 싶다는 그런 의도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지만 그런 의도, 서로 각자의 의도가 이거 작용한 것이 4년여 만에 세 나라가 정상회의를 갖게 된 배경이다. 예,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북한 외무성은 27일 3국 정상회의 공동선언이 서울에서 발표되고 3시간 뒤에 담화를 내고 비핵화 설교는 주권 침해 행위라고 반발을 했는데요. 자, 이것이 중국에다 대고 한 말이 되겠습니까?
전문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이번 사실 그 한일 중 그 정상회의를 마치고 그 발표된 공동선언을 보면 이것이 그 한일 중 세 나라가 한 목소리를 낸 것이 전혀 아닙니다. 각자 그 다른 소리를 내고 특히 중국은 비핵화된 말을 굉장히 그 넣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그냥 예. 영내 평화와 안정 이런 것을 넣는 선에서 끝쳤기 때문에 사실은 비핵화에 대해서는 어떤 합의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그 오히려 정확한 그럴 것 같은데요. 북한 외무성은 여기에 대해서 그 상당히 그 반발을 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담화로 보면 이번 정상회의가 열리고 그 북한 비핵화, 한반도 비핵화되는 표현에 대해서 이것이 그 정치적 도발이고 난폭한 내정 간섭이고 주권 침해다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상당히 겨냥을 했는데 한국과 일본이 그 북한의 비핵화를 그 원하고 이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는 것은 뭐 워낙 오래된 얘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예.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이렇게 반발한 것은 정상회의에 어쨌든 중국이 참여해서 이것을 못 막은 거 이것에 대해서 북한 나름대로 상당히 그 반발을 한 건데 제3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 아마 그 북한으로서는 핵 문제 특히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 공개 선언한 마당에서 여기에 대해서 중국을 포함해 어떤 나라도 북한의 그 비핵화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마라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상당히 좀 반발한 측면이 있고요. 이것이 그 장차 좀 북한과 중국 간에 어떤 좀 갈등의 그 소지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다른 전문가들의 관측도 있죠. 북한이 이제 중국에 대한 비판, 그러니까 중국이 정상회의에서 한국과 일본의 비핵화에 대한 언급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좀 무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네. 이 정상회의 직후에 이제 북한이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서 발표한 것인데요. 그 담화를 보면 한국이 그 무슨 비핵화와 평화와 안정에 대해서 운운하는 자체가 국제사회에 대한 우롱이며 기반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예. 그 표현에서 보면 한국이 우리의 주권적 권리를 부정하고 이런 식으로 예. 한국이 핵심적인 관역 겨냥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의 입장에서는 이 세 나라 중국도 포함된 그 세 나라 이 정상회의에서 비핵화라고 하는 문제가 논의된 것에 대해서 북한은 이제 중국이 비핵화라는 표현에 절대로 그 공감을 하거나 어떤 합의도 이루지 않은 것에도 불구하고 예. 비핵화 논의 자체가 좀 불쾌하다 이런 정도를 표명한 것이지 말하자면 반발하고 중국과의 거리가 좀 멀어졌다라든지 이런 것은 좀 좀 지나친 분석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참 요즘 뭐 말이 많은데요. 북한이 28일부터 가축 분비물을 담은 풍선 수백 개를 한국에 띄워 보냈습니다. 자, 참 굉장히 특이한 일인데 북한이 왜 이런 짓을 했을까요?
예, 북한은 바로 그 풍선을 날리기 며칠 전에 이 국방성 부상 김광일 국방성 부상의 담화를 통해서 이미 사전에 예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탈북민 대북 단체가 대북 전단을 바로 날렸었거든요. 그것이 예. 이제 지난 10일이었습니다. 5월 10일에 대북 전단 30만 장을 담은 풍선 20개를 북으로 날려보냈는데요. 예. 이 이후에 이 담화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만간에 수많은 휴지장과 오물짝들이 한국 국경 지역과 종심 지역에 살포될 것이다. 이렇게 사전 예고를 하고 있거든요. 이 예. 대북 전단에 맞대응을 하겠다는 것이었고요. 그것이 네네. 이번에 이 가축 분비물을 담은 굉장히 이례적인 풍선 수백 개를 한국에 띄워보낸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한국에 대한 강한 말하자면 불쾌감과 반발을 표현한 것이죠.
예. 북한 김여정 부부장은 29일 이 담화에서 삐라살포는 우리 인민의 표현의 자유에 해당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 북한의 삐라와 한국의 삐라 이것이 가장 극명한 차이를 딱 집으라 하면 뭐가 될까요?
네, 뭐 같은 삐라다. 그러니까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 한국이 북한에 대해서 삐라를 뿌리는 행위나 우리가 오물풍선을 보내는 것이나 같은 것이다. 당신들이 했으니까 우리도 한다. 이런 것인데요. 사실 예. 자세히 살펴보면은 이것을 같은 그 차원에 놓고 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한 두 가지 정도가 틀리는데요. 네. 하나는 한국에서 북한에 대해서 그 삐라를 뿌리는 것은 한국 정부 당국이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인, 인권단체, 탈북민 이런 단체가 보내는 겁니다. 아, 그리고 네. 또 하나 여기에서 무슨 오물 풍선, 가축의 아, 무슨 분변 이런 것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아, 삐라를 통해서 어떤 것을 하냐면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 또 북한의 그 독재 상황 이런 것을 아, 비판을 하고 또 외부의 소식 이런 것도 보내고 물품도 가끔 보내는데 아, 북한 주민들의 생활을 돕기 위해서 아, 1달러짜리 그 미국 달러 또 식량 또 한국의 그 드라마 이런 것을 같이 보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갖고 무슨 북한에 대해서 그 주민들을 위해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아, 민간인들이 보내는 겁니다.
예.
반면에 북한은 이번에 그 오물풍선을 날려보내면서 어, 민간인, 인민이 보냈다. 인민의 표현의 자유다. 이렇게 주장을 하지만 이것을 그 북한 주민들이 보냈다고 아무도 믿지는 않습니다.
네네.
북한의 어, 대남부서, 노동당, 군부 이런 데서 이제 이것을 보내는 것이죠.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이 같은 그 북한의 대남비로의 그 주체가 틀리고요. 또 하나는 그 내용이 무슨 한국 주민들에게 한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이런 내용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가축 분뇨 이런 것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비위생적이고 어, 이것이 문제다 이래서 유엔 사령부도 이것에 대해서 조사를 했다 이런 보도가 최근 나오게 했고요. 또 하나 그 오물 그 풍선 외에도 북한은 이와 비슷한 시기에 서해에서 GPS 위성 위치 확인 시스템을 교란하는 전파 조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해에 다니는 한국의 그 여객선, 어선들이 상당히 그 곤란하고 그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고 합니다. 이런 거기 때문에 이것은 북한의 주장대로 같은 삐라 이런 것이 아니라 행동은 비슷할지 모르지만 상당히 그 차원이 틀리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자, 북한에서 그러면 계속해서 앞으로도 이런 오물풍선 같은 걸 보낼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예, 북한은 이제 한국이 말하자면 전단을 계속해서 살포할 경우에 여전히 지금과 같은 오물풍선 살포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는 앞으로 우리에게 살포하는 오물량의 몇십 배로, 그러니까 대북 전단이 오물이라고 북한은 보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에 네네. 대한 말하자면 국채를 부정하고 주권을 침해하는 그래서 네. 우리에게 살포하는 오물량의 몇십 배로 건당 대응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이뿐만 아니라 이 탄도미사일 발사나 이런 것들도 이 북한이 말하자면 국방력 강화를 명분으로 해서 계속해서 말하자면 새로운 무기 개발과 증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예.
때문에 시험 발사는 계속될 것이고요. 이런 상황들은 사실 남북한이 지금 얼마나 말하자면 극한적으로 대립하고 말하자면 나쁜 관계에 계속해서 있는가 이런 것들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북한이 분열을 담은 말하자면 풍선을 보낸 것 자체가 남북관계에서 전혀 없었던 아주 이례적인 사안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만큼 이제 악화된 관계를 보여준다는 것이죠.
예. 자, 오늘은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소식과 함께 정찰 위성을 발사했지만 실패했다는 내용, 그리고 서울에서 열린 한일중정상회의 배경과 의미, 그리고 북한의 대남 오물풍선 살포 소식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원기 기자, 그리고 진행의 노시창이었습니다. 뉴스 포커스를 마치겠습니다.
VOA 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주 토요일 밤 여성의 관심사와 여성 관련 다양한 정보를 소개하는 주간 여성 프로그램 여자들의 행복한 시간 여행시의 장량입니다. 이번 주 여행시는 미국의 역사를 새로 쓰는 여성 주인공을 소개하는 히스토리 메이커 시간인데요. 여성 경주용 자동차 경기 레이서를 소개합니다. 지난달 26일 미국의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 주말이면 찾아오는 인디애나폴리스 500 대회가 열렸습니다. 인디 500으로도 불리는 이 경기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미 인디애나주 인디애나폴리스 모터 스피드웨이에서 매년 열리는 권위 있는 500마일, 804km를 달리는 자동차 경주대회입니다. 이 대회는 전 세계를 돌며 열리는 포뮬러1과 프랑스 르망에서 열리는 세계 내구 선수권 대회 르망 24시와 함께 세계 3대 모터 스포츠로 손꼽히는데요. 단일 스포츠 행사 하루에 30만 이상의 관중을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자, 이 경기는 33대의 오픈 휠 자동차, 그러니까 휠 타이어 자체가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경주용 차량이 모터스피드웨이 약 4km 타원형 경주로를 매우 빠른 속도로 200바퀴를 돌아야 하는 경기입니다. 인디 500은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데요. 1911년 첫 경기 대회에서 승리를 거뒀던 레이 헤룬 선수는 평균 속도 시속 약 120km로 달렸고 이후 승자의 평균 속도는 시속 260km를 넘었습니다. 상금도 차츰 올랐습니다. 이 경기 최종 우승자가 가져가는 상금은 입장권 판매 액수와 판매량과 후원 수입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올해 승자가 가져갈 상금은 약 400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 대회는 우승자가 우유를 마시는 흥미로운 전통이 있는데요. Who drinks the milk?라는 말은 누가 인디 500에서 승리할까라는 의미의 관용어라고 하네요. 경기의 승자는 우유를 마시고 우유를 머리 위에 끼얹는 세리머니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인디 500뿐 아니라 전 세계 자동차 경주대회는 사실 남성의 전유물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출전자의 99%에서 100%가 남성입니다. 미국의 인디 500 역사상 단 9명이 여성이었던 사실이 이를 말해주는데요. 오늘 이들 여성 중에 2명을 히스토리 메이커로 소개해드릴 건데요.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유일한 여성으로 경기를 달렸던 캐서린 레그 선수, 또 미국 여성 최초로 이 대회 출전 자격을 얻어냈던 제니 거스리 선수입니다. 도성민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도성민입니다.
네. 도성민 기자는 운전할 때 얼마나 빨리 달리세요?
규정 속도를 지켜야죠.
재미없어.
아, 근데 점점점 운전을 좀 조심스럽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럴까요?
점점 좀 겁이 나는 것 같아요. 주위에 빨리 달리는 자동차들도 많고요. 사고가 났다 하면은 뭐 너무나 많은 피해들이 생기니까
그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네.
뭐 평소에 고속도로에서 제한 속도를 지키면서 조성민 기자처럼 달리다가 갑자기 이 스포츠 차량이 진짜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엔진 소리를 내면서 왕 옆으로 지나만 가도
깜짝
정말 깜짝 놀라잖아요.
그렇죠.
네. 자, 저희가 소개해드릴 이 두 명의 여성이 사실 이 고위험 스포츠로 알려진 자동차 경주자입니다.
네.
아, 제가 앞에서 경기 설명을 좀 드렸지만 이 여러 대 차가 진짜 꽝 엔진 소리를 내면서 엄청난 속도로 달리는 만큼 사고 위험이 높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 소식을 준비하면서 정말 존경의 마음으로 이분들의 얘기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네.
아마 여러분들도 깜짝 놀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자, 인디 500 말씀하신 대로 역사적으로 레이서들의 그 경주자의 사망 사고가 정말 여러 번 있었던 아주 위험한 경기입니다.
네.
경주 차량의 속도가 아주 높죠.
네.
트랙의 특성도 한 요인이 되지만 차량 간에 또 접촉 사고가 종종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경주자뿐 아니고요. 안전요원들 또 관중들도 잠재적인 위험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네.
실제로 사망자도 있었고요.
그렇죠. 하지만 또 이런 위험 요소를 모르고 출전하는 경주자들은 없을 텐데요.
맞습니다. 감수를 하고 출전하는 겁니다.
네.
이것이 인디 500 같은 자동차 경주의 어떤 본질적인 특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때문에 안전을 위한 지속적인 개선도 있고요. 규정 강화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현대 기술과 안전 장비가 뭐 옛날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발전을 이뤘습니다만 여전히 고위험 스포츠는 맞습니다. 네. 인디 500의 본질은 변함이 없는 건데요.
그렇죠.
그래도 이런 노력 덕분에 더욱 안전하게 경기를 진행하면서도 그 특유의 스릴, 흥분을 즐기면서 매년 이 경기가 인기리에 치러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위험을 감수하고 미국의 첫 번째 여성으로서 인디 500의 출전 자격을 얻은 사람, 첫 번째 주인공 제닛 거슬리 소개해 주시죠.
네. 제닛 거슬리 씨. 올해 나이가 86입니다.
네.
모터스포츠에서 유리천정을 허문 선구적인 히스토리 메이커입니다.
네.
인디스타에 따르면 거슬리 씨는 1938년 아이오와주에서 태어났는데요.
네.
1960년 미시간 대학교에서 물리학 학위를 받은 직후에 첫 차로 1953년형 제기어 XK120M 쿠페를 구입했습니다.
스포츠카겠네요.
네. 네. 레이싱에 열정을 갖게 됐는데요. 속도에 대한 열정이 커지면서 더 빠른 차를 구해 타기 시작했고요. 엔진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와. 거슬리 씨가 그럼 언제 인디 500에 참가한 건가요?
자동차 명예 전당에 따르면요. 1972년에 레이싱을 전업으로 삼았답니다. 인디 500에 출전한 시기는 1977년이었고요.
네.
당시 이 대회 출전 자격을 얻고 참가한 최초의 여성이 돼서 화제였습니다.
네.
인디 500 또 이보다 앞선 2월에 데이토나 500 대회 출전한 최초의 여성이기도 합니다.
네.
자, 1978년 인디 500에서는요. 자신이 직접 팀을 구성하고 운영하면서 9위까지 올랐는데요. 이 기록은 2005년까지 인디 500에서 여성이 기록한 최고의 순위였습니다.
네.
자, 거슬리 씨의 경주차 대회 경력은 5년 동안 11번인데요. 그 높은 순위 팀과 함께 출전한 적은 없었습니다.
네, 어떤 대회에 나갔던 건가요? 그 밖에 주요 다른 성과를 좀 볼까요?
네, 대회를 좀 나열해 보겠습니다.
네.
1979년 밀워키 마일에서 5위였습니다. 20년 넘게 다른 여성 경주자들이 뛰어넘지 못한 기록을 세웠고요. 이보다 앞서 1977년 데이토나 500에서는 최고 신인상 받았습니다.
네.
브리스톨 모터 스피드웨이에서 6위를 기록하면서 현대 나스카컵 시리즈에서 여성 드라이버가 기록한 최고 성적 중 하나를 남겼고요. 거슬리 씨, 당시 여성으로는 후원 받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그래서 직접 차량을 조립하고 유지하고 보수하는 등 많은 기술적 과제를 스스로 해결했었습니다. 자, 이런 상황은 많은 여성 레이서들에게 독립성, 자립심을 심어줬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 나스카 대회가 당시엔 또 다른 이름 아니었을까요?
예. 이 나스카컵 시리즈가 지금은 미국 최고 수준의 스토카 레이싱 시리즈인데요.
네.
그동안 말씀하신 대로 여러 스폰서십 계약을 통해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네.
윈스턴 컵에서 넥스텔 컵 시리즈, 그리고 스프린트 컵 시리즈, 그리고 몬스터 에너지 나스카 컵 시리즈에서 나스카 컵 시리즈로 불린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닛 거슬리 씨가 경쟁했던 경기는요. 당시에 윈스턴 컵 시리즈였고요. 지금은 그것이 나스카 컵 시리즈가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또 스토카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아무래도 낯선 용어들이 많이 나오네요. 무슨
맞습니다.
차를 말하는 건가요? 예,
경기에 나갈 수 있는 차 종류와 대회 관련해서 차들이 좀 다 다릅니다.
네.
먼저 인디카는요. 오픈 휠 구조입니다. 인디 500 대회와 여러 대회에서 이 인디카가 달리는데요.
네.
아까 잠깐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그 오픈 휠 자동차는 바퀴 4개가 옆으로 툭 빠져있는 듯한 그런
그렇죠.
모양이 셉니다. 바퀴 높이하고 차 높이가 거의 비슷해서 뭐 차 자체가 아주 낮고 바퀴가 아주 큽니다.
네.
반면에 그 방금 저희가 이제 설명해드려야 되는 스토카는요. 네. 일반 자가용 모양입니다. 세단형 자동차고요.
네.
인디카는 타원형과 도로 코스 등에서 경주를 하고요. 스토카는 주로 타원형 트랙에서 경주하는 겁니다. 인디카는 연료 전략, 연료를 어떻게 써야 될지 그 전략이 필요하고 타이어 관리가 아주 중요한데요. 스토카는 내구성 또 일관된 성능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차 모양만 봐도 이게 인디인지 나스카인지
그렇죠.
알겠네요. 여성으로서 참 자동차 경주의 역사를 만든 히스토리 메이커가 된 거슬리 씨. 경주장 밖에서도 꽤 활발한 활동을 벌인 것 같더라고요.
맞습니다. 그 시대의 자동차 경주 레이서였으니까 다른 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자, 제닛 거슬리 씨. 자동차 경주자로 유명했지만 비행기 조종사, 파일럿이기도 했습니다. 비행 교관이었고요.
네.
항공우주 우주 엔지니어로도 활동을 했는데요.
네.
이 거스리 씨의 헬멧과 운전복에 스미소니언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습니다.
네.
거스리 씨 2006년 국제 모터 스포츠 명예 전당에 올랐고요. 2019년 자동차 명예 전당, 2024년 나스카 명예 전당에 헌액됐습니다.
네.
자신의 경력을 담은 자서전 제닛 거스리 A Life at Full Throttle 전속력으로 달리는 삶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해서 사람들한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자신이 여성 경주자로서 경험한 것들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후원받지 못한 뭐 사실 등 여성으로 느꼈던 그 성차별에 관한 목소리를 높인 점이 주목되는데요.
네.
2019년은요. 스포츠 전문 채널 ESPN의 30for30 시리즈인 Qualified 자격을 갖춘 인물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네.
거스리 씨 이야기가 방영됐습니다.
네.
여기서 거스리 씨는 여성이 비범한 일을 해온 역사는 고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그들의 역사는 잊혀지거나 존재하지 않았던 것을 부정된다. 그래서 여성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발명한다. 여성들은 항상 이런 일을 해왔고 앞으로도 계속할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네. 미국 여성 최초로 이 대회에 출전했던 제닛 거스리 씨 소개해드렸습니다. 아, 막 밖으로 나가고 싶은 충동이 막 생길 것 같은데.
네.
자, 계속해서 올해 대회에, 그러니까 올해 대회에
네.
유일한 여성 경주자 캐서린 레그시 알아보죠. 일단 레그시는 미국인이 아니네요.
네, 영국 사람입니다.
네, 대회가 국제대회이기 때문에 뭐 각국에서 몰려오는 거겠죠.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캐서린 레그시는 올해 인디 500의 유일한 여성 경주자입니다.
네.
레그시는 2024년 올해 그 인디애나폴리스 500 대회에 출전한 38명의 경주자 레이서 중에서 유일한 여성 경주자이고요. 올해 43살입니다. 20년 이상 경력의 베테랑 레이서이고요. 이날 그 데일 코인 레이싱 팀의
네.
넘버 51, 51번 달랄라 혼다 차량을 운전했습니다.
어떤 사람일까요?
자, 레그시. 어릴 적에 가족 휴가 중에 가족과 함께 처음으로 운전대를 잡았다고 합니다. 자동차 경주라는 것이 과학, 기술, 공학, 수학을 모두 아우르는 것이라면서 어렸을 때는 자신의 과학을 좋아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네.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과학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포브스지 인터뷰에서 말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레그시가요. 이 인디 500에 여러 번 출전했더라고요.
네네.
작년에도 나왔었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레그시가 인디 500 출전한 게 10년도 더 된 이야기입니다. 2012년, 2013년에 나왔다가 2023년 작년에 나왔고요. 올해가 그러니까 인디 500 출전 네 번째가 됩니다.
네.
작년 인디 500에서는요. 레그시가 여성 경주자로서 역대 최고 속도 기록을 세우면서 주목받았는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랩, 첫 번째 바퀴에서 시속 373km, 네 바퀴 평균 속도에서 시속 372km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게 어느 정도 속도일까요?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생각만 해도 사실 좀 어지럽긴 합니다. 이 속도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약 325km 거리를 50분 만에 주행하는 겁니다. 축구장 경기장에서 그 골대에서 골대까지 거리가 약 100m가 되는데요.
네.
이걸 1초 안에 주파할 수 있는 속도가 됩니다. 올해는 경기 도중 그 차 엔진에서 연기가 나서 중도 하차를 하고 말았는데요. 그래서 30위권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네.
하지만 레그시는 나스카 엑스피니티 시리즈를 포함해서 여러 대회에서 활약을 했습니다. 2005년 도요타 애틀랜틱 레이스에서 우승해서 북미 주요 오픈 휠 레이스에서 우승한 첫 여성이 되기도 했고요.
네.
레그시는 매우 드물게 유일하게 화장품 회사의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주 여행시는 히스토리 메이커로 꾸며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조성민 기자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소식으로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량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Hello. 회화와 문법을 동시에 공부하는 Everyday English, VOA 매일 영어 진행의 이은경입니다. 오늘은 단어들의 결합인 연어, collocations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 collocation is two or more words that often go together.
연어란 종종 같이 다니는 두 개 또는 더 많은 단어들의 결합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Sense of humor.
유머 감각.
Free time.
자유 시간.
One way to improve your collocations is by reading and listening to English as often as you can.
연어 능력을 향상시키는 한 가지 방법은 할 수 있는 한 영어를 자주 읽고 듣는 것입니다.
In time, you will recognize which words we usually put together.
머지않아 여러분은 어떤 단어를 주로 함께 붙이는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영어에서는 이렇게 짝을 이루는 단어들의 결합인 연어, collocations를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단어의 결합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비슷한 뜻을 가진 다른 단어를 사용할 경우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고 완벽한 의미 전달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패스트 푸드의 경우, 속성 음식 패스트 푸드의 경우는 퀵이라는 단어도 빠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원어민들이 패스트 푸드가 아니고 퀵 푸드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또 메이크, 만들다라는 단어도 다른 여러 단어와 함께 쓰이면서 make a decision. 결정하다, make a call, 전화를 걸다,
make a call
등의 의미를 전달하기도 합니다. 원어민들은 이런 단어들의 조합을 어려서부터 공부하고 익혔기 때문에 따로 문법을 공부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지만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사람들은 많이 듣고 많이 읽는 노력을 통해 습득해야 합니다. 다음 문장을 듣고 몇 개의 연어가 사용됐는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his morning, I took a shower at 8 a.m. Then, as I was making the bed, I could hear heavy rain outside. I checked the weather and saw it was going to be a cold, wet day. So, I put on some warm clothes.
오늘 아침 저는 8시에 샤워를 했습니다.
This morning, I took a shower at 8 a.m.
그리고 침대 정리를 하고 있는데 밖에서 폭우가 내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Then, as I was making the bed, I could hear heavy rain outside.
저는 날씨를 확인하고 춥고 축축한 날이 될 거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I checked the weather and saw it was going to be a cold, wet day.
그래서 따뜻한 옷을 걸쳤습니다.
So, I put on some warm clothes.
There are at least four collocations here.
여기엔 적어도 네 개 연어가 있습니다. 목욕하다.
Take a shower.
따뜻한 옷.
Warm clothes.
침대 정리를 하다.
Make the bed.
폭우.
Heavy rain.
이 네 개의 collocations, 연어를 기억하시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his morning, I took a shower at 8 a.m. Then, as I was making the bed, I could hear heavy rain outside. I checked the weather and saw it was going to be a cold, wet day. So, I put on some warm clothes.
에브리데이 잉글리쉬, 비오의 매일 영어. 오늘은 영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하기 위해 단어들의 결합인 collocations, 연어가 사용된 문장 살펴봤습니다.
BOA 방송은 www.b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b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6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9,350, 9,490, 12,080 kHz로 밤 10시부터 11시까지는 단파 9,350, 12,045, 12,080kHz로 또 밤 11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405, 12,045, 12,080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중파 1,566kHz로 저희 VOA 방송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